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안녕하십니까.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20만 명을 동원해 대규모 홍수 피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국제구호기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크리스 스테인리스 국제적십자사와 적신월사 평양사무소장은 국제구호대표단의 일원으로 회룡을 방문해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14일 VOA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대표단에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 사이 함경북도 지역을 강타한 큰물 피해로 138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14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60만 명이 식수와 보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스테인스 소장은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열악한 기반시설과 황폐한 산림 등 북한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자연재해로 인한 심각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해마다 북한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 신문 등 여러 매체들은 북한의 피해 복구를 위해 국제사회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모금과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당장 14일 중의원 답변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기존과는 다른 수준의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들과 대북지원단체들은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실험과 도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모금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전면 해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백악관에서 미얀마의 사실상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 자문 겸 외무장관을 만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미국 의회에 소환을 보내 미얀마와 교역을 전면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옛 미얀마 군사 정권의 인권 유린을 이유로 20여 년 전에 교역 금지 등 경제 제재를 가했었습니다. 수치 여사는 이날 회견에서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미얀마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하지만 미얀마는 민주화 진전 과정에서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치 여사는 미얀마의 사실상 최고 실권자가 된 이후 이날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얀마가 수십 년에 걸친 군사 독재 정권의 고통을 딛고 국가 화해와 폭넓은 전환의 과정을 밟고 있다며 수치 여사의 노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퇴임 후 남북한의 화해 증진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장관 출신인 반 총장은 올해를 끝으로 10년의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칩니다. 반 총장은 13일 AP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퇴임 후 시민의 일원으로 북한과의 화해 증진을 돕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하지만 퇴임 후 한국의 대권 후보에 도전할 것이란 풍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한 채 자신의 직업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또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자국민의 민생 개선보다 권력 유지에 더 집착하는 모습에 실망했다며 시리아 대통령을 지적했습니다. 시리아가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한 사람의 운명 때문에 왜 내전의 볼모로 잡혀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 총장은 이어서 세계 많은 나라의 어려움들이 국민, 즉 인민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도자들은 국민을 지배하고 대부분이 부패했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뷰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폐렴 진단을 받아 공식 일정을 중단했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선거 유세에 다시 나섭니다. 클린턴 후보 선거본부는 성명을 내고 클린턴 후보가 15일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 지역 유세에 참석해 미국이 함께 더 강력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신의 비전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13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정치 행사에서 클린턴 후보 대신에 참석해 클린턴 후보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클린턴 후보가 얼마나 현명하고 상식이 풍부하며 박력이 넘치는지를 자신이 직접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어떤 시기로든 미국을 해외에 대표하거나 군 통수권자가 되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좋은 환경을 물려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느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을 등에 업고 호의호식하는 경우에는 지탄을 받기도 하는데요. 최근 서구 언론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케냐의 젊은 사회적 기업가 살리마 비스람은 부모님이 거대 리조트를 소유한 부자입니다. 하지만 비스람이 자란 동네에서 조금만 나가면 2만여 명이 넘는 극빈층들이 전기와 수도 시설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자란 비스람은 이 빛이 없어 공부도 이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부와 능력을 쓰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태양광 전지가 달려있는 배낭을 제작한 건데요. 이 배낭을 메고 서너 시간만 야외 활동을 하면 밤에 8시간 정도를 이 불빛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이 가방을 누군가 한 개 구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똑같은 가방 한 개가 아프리카의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방법을 통해서 기업도 키우고 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사회적 기업의 성공 사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3도 기록하고 있고요.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15일 목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8에서 28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한번 살펴보죠. 먼저 평양은 18에서 27도, 신의주 18에서 23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 역시 18도에서 28도, 함흥 18에서 26도, 끝으로 청진은 16에서 2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더 쿡스의 노래입니다. 자신만의 길을 가는 여자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인데요. She moves in her own way 함께 감상해 보시죠.
on Tuesday she was in her mindset. Tempered furs and spangled boots. Looks are deceiving, make me believe it. And these tiresome paper dreams. Paper dreams, honey. Tell them you're a keeper, not about to lie down for your cause. And you don't pull my strings, cause I'm a better man, moving on to better things. But oh, oh, I love her because she moves in her own way. But oh, she came to my show to see about my face. It's our wings that we're ever mad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 자문역 겸 외무장관이 2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10년간 380억 달러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지는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 이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얀마의 실권자라고 할 수 있죠. 아웅산 수치 여사가 미국을 방문했군요.
네, 과거 버마로 불렸던 동남아시아 국가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가 출신인 이 아웅산 수치 국가 자문역 겸 외무장관이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수치 여사의 미국 방문은 2주 일정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이 화요일 밤에 워싱턴에 도착해서 공식 일정 첫날인 수요일 오전에 백악관에서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서 수치 여사는 조 바이든 부통령 또 미국 상하원 주요 인사들과 조찬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아웅산 수치 여사가 미얀마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은 뭐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네.
자, 그런데 이 국가 자문역 겸 외무장관이라는 직책이 좀 특이하군요.
예, 그런 긴 직책을 갖게 된 사연이 있는데요. 수치 여사는 이 반세기 넘도록 군부 독재가 진행되어온 미얀마에서 이 10여 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는 등 탄압을 겪으면서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주도해온 인물입니다. 이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지난해 11월에 미얀마 전역에서 자유선거가 실시됐는데요. 이 선거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정파인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크게 이겨서 53년 만에 군부 통치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까 했는데 출마하지 않았죠.
네. 출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못했다는 게 더 정확할 텐데요.
예.
예. 미얀마 군부가 만든 헌법에는 이 외국인을 직계의 가족으로 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헌법 조항은 영국인 남편과 아들을 둔 이 아웅산 수치 여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아웅산 수치 여사는 미얀마의 대외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외무장관 직책을 맡았고요. 미얀마 새 정부가 이 국가자문역이라는 특별한 직위를 추가한 겁니다. 틴저 미얀마 대통령은 이 아웅산 수치 여사의 최측근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번에 이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외무장관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이 수치 여사의 미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수치 여사는 4년 전인 2012년 9월에 야당 지도자 자격으로 이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국가를 대표하는 위치에서 미국에 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CNN 방송과 시사주간지 타임을 비롯해서 이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역사적 또 상징적 이런 수식어를 붙이면서 아웅산 수치 여사의 이번 방미 일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갖게 될 텐데요. 이번 백악관 회담에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두 지도자는 이 20년 넘게 미얀마에 적용해온 이 경제 제재 해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고요. 종족 간의 갈등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미얀마에는 이슬람 소수 민족인 로힝야족을 비롯해서 130개가 넘는 소수 종족이 있는데요. 이로 인한 이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또 대중국 대응 방식을 비롯한 최근에 아시아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회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오바마 대통령이 이 회담을 마친 후에 미국은 미얀마에 가해왔던 경제 제재 조치를 해제할 준비가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앙산 수치 여사는 이 오바마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미얀마는 현재 민주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꽤 많은 진전을 거뒀다고 강조하면서 미얀마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제재를 해제해 줄 걸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미국은 왜 그동안 미얀마에 대해서 제재를 해온 걸까요?
예, 미얀마에서 이 오랫동안 군부 독재가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범이 투옥되는 등 인권 탄압이 일상화됐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이 정치범 석방과 자유선거 실시를 비롯해서 민주적인 통치체계 확립을 미얀마에 촉구하면서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이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제재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또 앞으로 완화되거나 해제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미국 재무부가 이 미얀마 국영기업들과 또 국영금융기관 전체가 외국과 거래할 수 없도록 이 모든 경로를 차단했었는데요. 이후 미얀마에서 민주주의가 진행될 때마다 조금씩 이 제재 완화 조치를 내놓았다가 지난해 이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화 운동 세력이 승리하고 올 초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재 대상을 크게 줄였습니다. 미얀마 국영기업 7개 그리고 금융기관 3개가 이때부터 이 해외 거래를 재개했는데요. 이번에 이 나머지 국영기업과 금융기관 또 개인에 대한 제재가 풀리게 될 전망입니다. 단 마약 관련 거래나 북한과의 무기 거래 제재, 또 전현직 군부 인사들의 미국 방문에 대한 제재 등은 이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미국의 대미얀마 정책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죠?
네, 미국 정부는 이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간 민주화 운동 세력과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도 아직 미얀마 정부에서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군부에 대해서는 압박을 강화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미얀마의 완전한 민주화를 위해서는 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국이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38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총액 380억 달러는 미국의 해외 군사 지원 역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미국 국무부는 이 화요일 성명을 통해서 오는 2019년부터 이스라엘에 해마다 38억 달러씩 10년간 군사 원조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18년에 만료되는 현행 이스라엘 군사지원협정에서 집행 중인 연간 31억 달러보다 해마다 7억 달러씩 증가한 금액입니다.
네, 야,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꾸준하게 군사적인 지원을 제공해왔죠.
예, 전통적인 우방이자 이 군사동맹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국은 이 10년마다 갱신하는 군사지원협정을 유지하면서 해마다 매번 이 협상을 통해서 그 내용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는 군사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스라엘은 이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 지원을 통해서 단거리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이 최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 MD 현대화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원조 금액의 26%를 군사장비 연구에 투자하도록 협정문에 명시하는 등 상세한 협력 규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방위산업을 육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방위를 돕고 또 군사 지원을 하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예, 아주 복잡한 이 중동 지역 정세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이 전략적 중요성 때문입니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6월에 이 워싱턴에서 열렸던 친이스라엘 단체 연설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 군사지원협정의 목적과 또 가치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 그리고 레바논 이슬람 무장기구인 헤즈볼라 등 영내의 극렬단체들의 위협에 맞서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망을 구축해서 지역 안보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돕는 게 미국의 대이스라엘 군사 지원의 목표입니다.
네, 다음은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최근 일손이 부족해져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폭 받아들일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네, 일본에서 출산율이 계속 줄면서 이 노인 인구는 상대적으로 늘어나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받아들이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마니치 신문 또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들이 수요일에 보도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예, 일본 정부는 이달 말에 이 노동방식 개혁 실현 회의를 출범시킬 예정인데요. 이 회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를 포함해서 노동당국의 새로운 정책 구상이 다뤄지게 됩니다. 집권자민당은 지난 5월부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왔는데요. 예, 보도에 따르면 자연과학, 공학 분야 연구원을 비롯해서 의사 등의 이 고급 인재들로 한정된 현재 외국인 노동력 수급 허가를 앞으로는 이 농업과 서비스업 종사자 등 일반 노동자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자, 기존 그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도 이번 그 일본 정부의 계획에 담겨 있죠.
네, 출산이나 양육 또는 이 노부모를 모시는 문제 등으로 이 출퇴근 방식의 전통적인 출퇴근 방식의 근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다양한 방식으로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 재택근무 관련 규정도 대폭 손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임시직 근무자들이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제도 혜택을 받는 방안도 추진되고요. 새로 출범하는 이 노동방식 개혁실현회의는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이런 내용을 구체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폐렴으로 자리를 비운 가운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발표한 보육 공약 내용도 살펴보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2017 회계 연도에 난민 11만 명을 받아들인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소식, 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이 의회 도서관장으로 취임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폐렴 때문에 선거운동을 잠시 쉬고 있는데요. 언제 복귀하나요?
네, 목요일부터 선거운동이 복귀합니다. 원래는 수요일부터 다시 선거 유세 나설 예정이었는데 주변의 권유로 하루 더 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클린턴 후보는 쉬고 있습니다만 이 클린턴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계속됐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원 유세에 나섰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화요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집회에서 클린턴 후보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꼭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바란다면서 가까이에서 본 결과 클린턴 후보는 매우 똑똑하고 지식이 해박하며 강인한 여성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In the middle of crisis, she'll listen to people and she will keep her cool and she treats everybody with respect.
네, 클린턴 후보는 위기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냉정함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고 말했는데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같은 민주당 소속인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찬사를 보냈는데요. 야, 클린턴 후보의 경쟁자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70년 동안 노동자들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라면서 트럼프 후보는 노동자들의 투사가 될 수 없고 대통령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또 최근 트럼프 후보가 러시아의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을 가리켜 강력한 지도자라고 칭찬한 데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들을 침공하고 반대자들을 투옥하며 언론을 통제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예. 자, 이런 오바마 대통령의 비판 발언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트럼프 후보는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요일 트럼프 후보 역시 필라델피아 인근에서 연설했는데요. 이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의 시각이나 입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말입니다.
Those in leadership must put themselves in the shoes of the laid-off factory worker.
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정리해고된 공장 노동 근로자들이나 가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 또 자녀 양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어머니들 입장에서 서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자녀 양육은 매우 큰 문제라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공약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요?
네, 자녀 양육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일하는 여성 에게 6주간의 유급 출산 휴가를 보장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또 개인의 경우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 부부 공동으로 세금을 보고하는 경우 연소득 50만 달러 이하 가정에 대해서 보육비 전액을 공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용주가 출산휴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일하는 여성에게 6주간의 유급출산휴가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자 일하는 여성이라고 했는데 남성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산모뿐만 아니라 입양모, 위탁 대리모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아버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자녀 양육과 노인 부양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이 세금 면제 계좌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 트럼프 후보의 장녀인 이반카 트럼프 씨 선거운동에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반카 씨 역시 이 자녀를 둔 어머니죠?
네, 맞습니다. 올해 초에 셋째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이번 트럼프 후보의 보육공 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반카 씨는 화요일 선거 유세장에서 트럼프 후보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보육 공약은 여성과 이 무소속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모든 이 현재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의 공약과 비교해서는 어떤가요?
네, 앞서 클린턴 후보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12주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안을 내놓았고요. 소득의 10% 선까지 자녀 양육비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클린턴 후보의 공약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후보의 공약 역시 여성을 위한 복지 혜택 면에서 긍정적인 첫걸음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내년 회계 연도에 난민을 더 많이 받아들일 계획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7 회계 연도에 전 세계 난민 11만 명을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애초 목표치보다 1만 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2016년 회계 연도의 목표치인 8만 5천 명보다 30%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보다 이 한 해 전인 2015 회계 연도에는 수용 목표가 7만 명이었는데요. 계속 수용 규모를 늘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앞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오바마 행정부의 난민 관련 계획을 의회에 먼저 전달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이 화요일 이 상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 새로운 난민 수용 목표를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케리 장관은 언론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저 오바마 대통령은 난민 수용 정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1만 명이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는 최고 수준이죠?
네, 맞습니다. 최근 시리아 내전 등으로 인해서 중동에서 오는 난민이 급증하는 데 따른 조처인데요. 하지만 인권단체들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네, 이미 미국은 지난달에 시리아 난민 1만 명을 수용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7 회계 연도에는 얼마나 더 많은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백악관이 아직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상당히 더 많은 숫자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1만 명의 수용 목표에는 시리아 외에도 근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최소한 4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주 유엔 정기총회 기간 중에 열리는 난민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자, 이 앞서서 난민 수용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이렇게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미국 내에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나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포함해서 공화당 정치인들이 시리아 난민 수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부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철저한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서 이를 통과한 사람들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워싱턴에 있는 미국 의회 도서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꼽히는데요. 자, 이 의회 도서관이 새 지도자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칼라 헤이든 씨가 수요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주재로 취임 선서를 하고 14대 의회 도서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헤이든 씨는 지난 2월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고 두 달 뒤에 상원 인준을 받았습니다. 이 헤이든 관장의 취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200년이 넘는 의회 도서관 역사상 최초의 여성 관장이고요. 또 첫 흑인 관장이기도 합니다.
예, 자, 최초의 여성 관장, 또 역사상 최초의 흑인 관장. 이 역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참 많이 붙었는데요. 네. 어떤 경력을 가진 인물입니까?
네, 헤이든 신임 관장은 23년 동안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이노크프렛 도서관 최고 경영자를 지냈는데요. 원래 도서관 사서 출신입니다. 실제 이 사서 출신이 의회 도서관장으로 취임한 건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30년 가까이 의회 도서관을 이끌었던 전임 제임스 블링턴 관장은 학자 출신으로 러시아 전문가였고요. 그전 대니얼 부어스틴 관장 역시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0여 년 만에 도서관 사서 출신이 의회 도서관장으로 취임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지난해 이 제임스 블링턴 관장이 사임하기 전에 논란에 좀 시달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의회 도서관이 정보 기술을 이용하는데 좀 뒤떨어지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았었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신임 관장,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좀 많겠네요.
예,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도서관 사서 출신을 새 의회 도서관장으로 지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바랐던 일이었기 때문인데요. 이전 학자 출신 관장들이 정보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의회 도서관은 디지털화 작업이 크게 뒤처졌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도서관은 부서관 내 각 부서와 정보기술 분야 부서 사이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이 낭비되고 작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웰링턴 관장의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헤이든 관장이 취임하는 건데요. 이 무엇보다 도서관 디지털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합니다.
네. 자, 앞서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끝으로 의회 도서관 어떤 곳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1800년에 설립된 의회 도서관은 미국의 문화연구기관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 책과 사진, 음성 기록물 등 소장 자료가 총 1억 6천만 점에 달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꼽힙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ine Young Cannibals의 노래입니다. 떠나버린 사랑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한 것인데요. Good Things 함께 감상해 보시죠.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일요일 스페인 동북부의 카탈루냐 주민 수십만 명이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카탈루냐는 오래전부터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길 염원해 왔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카탈루냐의 독립 움직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페인 북동부 아름다운 광장과 고풍스러운 건물, 역사와 전통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이곳은 스페인 제2의 도시 바르셀로나를 만날 수 있는 카탈루냐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카탈루냐는 국경의 개념이 허물어지고 세계가 하나가 되는 이른바 지구촌 시대에 스페인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카탈루냐의 독립에 대한 꿈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카탈루냐의 역사.
카탈루냐는 12세기에서 15세기 지중해 무역으로 크게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1469년 카스티아 왕국과 아라곤 왕국이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되면서 스페인 제국이 세워지고 세력을 점점 키워나가게 되면서 결국 1714년 카탈루냐는 스페인에 합병됩니다. 1931년 스페인 공화국이 선포된 후 카탈루냐는 자치권을 다시 획득하게 되지만 1936년에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게 되고 3년 후 독재자인 프랑코 장군의 군대가 바르셀로나를 점령하면서 카탈루냐는 자치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분리운동을 주도한 카탈루냐 대통령은 프랑코 정권 하에서 처형당하고 카탈루냐 사람들은 프랑코 독재 정권의 억압 속에 자치와 독립의 정신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카탈루냐가 독립을 요구하는 이유.
스페인의 17개 자치주 중에 하나가 된 카탈루냐 주에는 현재 75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4,700만 스페인 인구 가운데 16%를 차지하는데요. 카탈루냐는 스페인 전체 국토에서 봤을 때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스페인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죠. 카탈루냐에선 19세기부터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근대 공업이 발달했고 경제성장이 다른 지역보다 빨랐습니다. 카탈루냐는 현재 스페인 국내 총생산의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죠. 카탈루냐는 또 스페인어를 쓰지 않고 카탈란이란 언어를 쓰고 자신들만의 문화를 고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문화와 역사, 언어가 다르고 특히 중앙정부와의 재정 문제로 부딪히면서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결정적인 계기.
오랜 세월 독립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카탈루냐가 분리 독립을 더 강하게 주장하게 된 건 바로 전 세계 불어닥친 경제위기 때문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스페인 경제 역시 급속도로 나빠졌는데요. 부유한 카탈루냐 지방에서 거둔 세금이 카탈루냐 지역 발전에 전혀 쓰이지 않는 데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죠. 거기다 지난 2014년 영국의 스코틀랜드가 분리 독립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하면서 카탈루냐는 더욱 자극을 받게 됩니다.
카탈루냐 독립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
카탈루냐주는 1714년 9월 11일에 스페인에 영합됐는데 이날의 패배를 기억하고 분리 독립을 이루자는 뜻에서 최근 몇 년간 이날 이 분리 독립 시위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11일에도 바르셀로나 시내에는 수만 명의 시민이 나와 카탈루냐 깃발을 흔들고 새 국가 설립에 착수하자는 구호를 외쳤지요. 그리고 이런 여세를 모아 스페인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이 카탈루냐 주의회는 분리 독립 주민 투표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실제로 주민 투표를 강행했고 투표에 참여한 주민의 80%가 찬성표를 던졌지요. 그러자 스페인 중앙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주권 문제에 대한 투표는 중앙정부만 실시할 수 있다며 카탈루니아주에서 실시한 분리독립 주민투표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카탈루냐 정치인들의 과감한 행보.
스페인의 헌법재판소가 카탈루냐 지역에 대한 분리독립이 위법이란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카탈루냐 지역의 지도자들은 스페인으로부터의 분리독립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스페인 대법원은 카탈루냐 지도자들이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분리독립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카탈루냐 주의회는 분리독립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것을 의결했죠. 그리고 앞으로 18개월 안에 독자적인 헌법과 군, 중앙은행, 사법제도 등 분리독립의 필수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올해 1월 10일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정당들이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하고 언론인 출신 카를레스 푸지데몬을 새 주지사로 선출했습니다.
Avui en som moltes, certament, i som moltes més de les que no érem tot just fa 5 anys i que di de tot just fa 20 anys.
푸지데몬 주지사는 의회 연설에서 카탈루냐에서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수십 년간 있었지만 현재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18개월 내 분리독립 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중앙정부는 카탈루냐의 분리독립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En el pleno de investidura que se está celebrando en el Parlament de Catalunya.
마리아노 라후이 스페인 총리는 카탈루냐 주의회의 움직임과 관련해 스페인 정부는 통합과 자주권을 저해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카탈루냐 독립에 대해 유럽연합, EU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국가 일부가 분리해 독립하면 EU 조약이 분리 독립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카탈루니아 주민들의 독립 의지는 여전히 높습니다. 지난 2014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50만 명의 인구 중 80%가 카탈루니아의 자치를 원하고 또 이 중 50%는 완전한 독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스페인 카탈루니아의 독립 움직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blessing in disguise. blessing in disguise입니다. 오늘 we're going to find out what blessing in disguise means. 그럼 먼저 마이크와 제이슨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Hey, I actually have good news for you.
Oh, really? What is it?
You remember how I lost my job a week ago?
Yes, I do.
A job opened up for me yesterday. It pays very well and they want me to start right away.
Wow, congratulations. Losing your job was definitely a blessing in disguise.
It sure was a blessing in disguise.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신나서 I actually have good news for you. 사실 내게 들려줄 좋은 소식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이슨은 Oh really? What is it? 진짜? 그게 뭔데? 라고 물어보네요. 마이크는 You remember how I lost my job a week ago? 나 지난주에 다니던 회사에서 일자리 잃었던 거 알지? 제이슨이 Yes, I do. 그럼 알지. 라고 하자 마이크가 A job opened up for me yesterday. It pays very well and they want me to start right away. 라고 하더라고요. 제이슨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Wow, congratulations! Losing your job was definitely a blessing in disguise. 그때 직장을 잃었던 게 오히려 잘된 일이었네 라고 하네요. 네, 그럼 오늘의 표현 Blessing in disguise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ey, I actually have good news for you.
Oh, really? What is it?
You remember how I lost my job a week ago?
Yes, I do.
A job opened up for me yesterday. It pays very well and they want me to start right away.
Wow, congratulations. Losing your job was definitely a blessing in disguise.
It sure was a blessing in disguise.
Today's phrase is blessing, B-L-E-S-S-I-N-G, blessing in, I-N, in disguise, D-I-S-G-U-I-S-E, disguise, blessing in disguise. Blessing in disguise is something good that isn't recognized at first. Blessing in disguise. 변장한 축복이라. 뭔가 말이 알든 말듯하죠? 하지만 제이슨과 마이크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불행한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까 좋은 일인 경우와 또 아주 안 좋아 보였지만 결국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자성어로 말하면 전화위복 혹은 세옹지마 정도가 되겠네요.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예문을 알아볼까요? Mom's illness was a blessing in disguise. It brought the family together for the first time in years. 엄마가 편찮으셨던 건 불행한 일이었지만 몇 년 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건 좋은 점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 actually have good news for you.
Oh, really? What is it?
You remember how I lost my job a week ago?
Yes, I do.
A job opened up for me yesterday. It pays very well, and they want me to start right away.
Wow, congratulations. Losing your job was definitely a blessing in disguise.
It sure was a blessing in disguise.
So remember that blessing in disguise is something good that isn't recognized at first. 오히려 잘된 일. Blessing in disguise. Keep on practicing and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okay?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Yeah,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빌 위더스가 부른 Lean on Me, 나에게 기대도 돼 라는 제목의 노래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just might hav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의 테러 집단인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의 많은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이 테러 집단은 그동안 2만 명 이상을 살상하고 이로 인해 20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으며 700만 명이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년간 보코하람은 100명 이상의 여성을 납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 누구도 악의 세력과 함께 살고 싶지는 않지만 문제는 이 집단이 스스로 사라질 것 같지 않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보코하람과의 전투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나이지리아 정부군은 수천 명의 민간인 인질들을 구출했으며 보코하람 병력 수백 명이 투항했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은 보코하람을 물리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극단적인 폭력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군사적 대응과 함께 건실한 정부 운영, 교육, 안보, 그리고 인권 존중이 필요합니다. 케리 장관은 부정부패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부정부패는 공동체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과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정부는 반드시 모든 시민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고 여성과 소녀들에게 학업과 직장에서 동등하게 공정한 대우를 받게 해야 합니다. 정부 당국은 테러의 악순환을 끊고 시민들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보코하람에 납치됐다 풀려난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차별과 위협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백만의 피난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케리 국무장관은 이는 나이지리아가 폭력 사태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안정된 미래를 향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